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며 무분별한 조치에 대해 대규모 보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는 근시안적으로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들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에 대한 새 제재는 2년 전에 체결한 이란 핵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란 지도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과 러시아, 이란 관련 통합 제재 법안은 앞서 미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서명 뒤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에 우려를 표시해 왔지만 국가적 통합을 위해 이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은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행위 관련 신용 확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료 19명 가운데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5명만 유임하고 14명을 교체했습니다. 새 외무상인 고노 오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인 고노다로 전 행정개혁 담당상, 방위상엔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이 임명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각 발표 뒤 정부와 자민당에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쏟아지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개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지만 아베 총리가 새로운 인물보다 강요 경험자들을 많이 배치해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8명이 국제축구연맹 FIFA에 소환을 보내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방조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FIFA는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8명은 어제 자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보낸 소환에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FIFA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여러 언론 보도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당국자의 지속적인 감시 속에 지내며 이동의 자유 없이 북한 당국의 임금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FIFA가 강제노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업체와 기업, 정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FIFA 회원국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 국제 합법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부터 금전적 혜택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 만연된 노동 착취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북한 노동자를 포함해 17명에 달한다며 FIFA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연의회 투표율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사의 루세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투표 시스템을 제공한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투표율 조작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업체 스마트매틱의 안토니오 무지차 최고 경영자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와 실제 투표수 사이에 적어도 100만 표가 차이가 난다고 말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무지차 씨가 미국과 영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재헌의회 선거에 전체 유권자의 41%인 808만 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은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공항 근처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을 몰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차량에 돌진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군사 옵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가해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북핵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대화보다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북핵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좀 더 생산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서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며 중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게임, 미사일과 도발을 멈추길 원한다면 미국은 진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ARF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선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북한과 별도로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대행은 이날 틸러슨 장관의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방문과 관련한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ARF에 의해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손튼 대행은 이번 ARF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 외무상을 겨냥한 매우 강력한 외교적 고립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지한 대화에 나설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galvanize this pressure and isolate North Korea so that it can.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강화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선튼 대행은 미국은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국제사회와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미래의 일이며 지금은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썬튼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썬튼 대행은 미국이 북한을 ARF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I think what we have been sort of looking at is having a serious discussion of, you know, what
미국은 ARF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썬튼 대행은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썬튼 대행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대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중국이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욱 신속한 행동과 보다 명백하고 빠른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며 아직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썬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익으로 여길 만큼 강력한 대북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조치도 대북 옵션에 들어있지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은 2일 미국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관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럴 경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고통받게 되고 서울이 매우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대포 등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을 인질로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결론 내리도록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 대해 가용한 모든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에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ICBM은 심각한 위험이며 샌프란시스코나 피츠버그, 워싱턴에 도달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정은이 밤에 편히 잘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고 김정은은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제거된다면 정권의 행동이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정권의 내막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며 확실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못지않게 잔인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며 심지어 가족도 죽인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대화에서 군사적 옵션까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엇갈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명확한 메시지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모호함은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닉 씨 연구원은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함은 궁극적으로는 약점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닉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미국 내에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명확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닉시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서도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확히 중국에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여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미국 대북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That's the problem. Nobody has a really clear idea what U.S. policy is to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challenge.
고스 국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동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백악관은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되는 등 대북 정책의 모호성이 포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스 국장은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에게도 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잠시 멈춰 세운 뒤 그들이 도발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해서 무기 실험을 계속할지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 같은 모호성이 미국의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seeing some mixed messages. I'd like to believe that this was part of a carefully orchestrated strategy you are showing both.
자누지 대표는 현재 행정부는 여러 의견이 혼합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과 관여를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 내 다른 의견들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으며 여전히 워싱턴의 전략이 모호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누지 대표는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한 틸러슨 국무장관과 폼페오 CIA 국장의 다른 의견은 각자의 위치에 따른 판단이므로 해석의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책적 판단인 반면 폼페오 국장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개인적으로 폼페오 국장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는 정권 교체나 통일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 정권 교체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다음 단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며 대북 정책의 모호성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Yeah, so what the US wants is China to stop conducting economic warfare against South Korea for its defense.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중단할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 등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현재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 기업 등의 이름이 담긴 제재 명단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본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이 미북 직접 대화까지 제안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를 논설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해 중국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압박 구도를 지속하면서 중국이 외교적 해법을 주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적 해법에 나서면 중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총회에 미국과 일본, 한국, 러시아 등 핵심 당사국들을 초청해 과거 이란 핵협상처럼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과거 뒷전에서 참관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의장이 될 때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런 주도적인 모습을 통해 가을에 열릴 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두고 직접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만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협상 기반이 있는지 탐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문은 틸러슨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외교적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 전문가들도 지난 몇 주 사이에 북한의 반복적인 대화 신호가 있었다고 말하는 만큼 이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30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계속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방조하며 외교적 해법의 환상을 설파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는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려 하지 않는 북한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권 교체 목표만 뚜렷하다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 등 여러 정책적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김 씨 일가의 범죄에 관한 진상을 적극 알릴 수 있고 김정은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군 고위층이 믿는다면 김정은에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중국 지도부도 북한의 혼란스러운 붕괴나 전쟁보다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최근 김정은과 핵무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의 발언은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소외,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코리아 패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소외,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코리아 패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보다 대미 압박에 집중하는 데 대해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과 종말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선 북한이 늘 제기해온 사안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에 앞서 지난 2일 코리아 패싱 언급은 합당치 않다며 미한 간엔 거의 매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에도 미한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양국 간 적절한 시기와 의제가 협의됐을 때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북한 도발에 대한 향후 조치는 미국과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한국을 미국이 쉽게 제외할 수 없다면서 미한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안보 정국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현 상황을 패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강경론을, 한국은 대화론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다만 북한 ICBM급 도발에 대한 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상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단 게임의 구도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싱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패싱의 가능성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행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했더라면 뭐 우리가 손해볼 건 없었을 텐데 미사일이 일본 영해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코리아 패싱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구도 자체가 제가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우려 속에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3일 한국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포용과 도전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네퍼 대사 대리는 미한 동맹은 튼튼하며 코리아 패싱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네퍼 대사 대리에게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직거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미북 간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국가안보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비롯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미국 전략자산의 추가 배치 등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접근해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8월 안보리 의장국인 이집트 아무르 압델 라티프 아브라타 유엔 대사가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there is some talks right now between the 15 members, and especi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아브라타 대사는 어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15개 안보리 이사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브라타 대사는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회의라면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의 성명에 대해 그것은 미국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타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들과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의장으로서 회의 개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북한 위협에 대응한 최선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르는 모든 요소를 한국과 긴밀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한국 방어의 최선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consider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 full dead battery is the best.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모든 측면을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ordinate on all aspects of the deployment of the DAS system to South Korea.
다만 사드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는 중국 유엔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we have stated many times, China should use its unique leverage to persuade the DPRK to dismantle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앞서 Liu Jie,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의 7월 의장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데 협력하기 원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끝내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는 주한미군의 공유한 경상북도 성주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절차와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윤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의 종료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며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가 되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사드 부지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환경부의 검토 작업 중에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갖자는 한국 민간단체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이 한국 측의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북한은 계속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이 8.15 광복절 남북 공동행사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해온 이 단체의 이승환 공동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언급하며 공동행사를 추진할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을 지난달 28일 팩스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북한이 팩스에서 분산 개최를 적시에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분산 개최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해외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북한 측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온 북한의 이번 팩스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박명철 위원장 명의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팩스를 보낸 지난달 28일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강행한 날입니다. 북한 측은 팩스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거론하며 이런 정세는 자신들을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떠밀고 있고 남북 민간 협력과 교류에 앞서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대결전에 온 정력을 쏟아붓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선언 존중과 대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진정성 없는 양면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꽉 막혔던 민간 교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간단체들의 접촉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광복절 공동행사 거부는 당분간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8월 달에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채택 예정돼 있고 외부지 훈련하는데 이러한 그 6.15든 8.15든 이런 행사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8월까지는 대결국을 가겠다 뭐 그러한 하나의 전략적 목표가 서 있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복원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에 종속돼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달 ICBM급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 발사를 한 북한이 이번 기회에 미국 압박에 집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뒤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대북공조를 놓고 미러, 미중 간 균열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런 균열들이 일종의 북한의 핵미사일의 어떤 그런 고도화에 좋은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구도가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남북관계 사안을 뭔가 특별한 이슈로 북한이 이걸 활용할 필요도 없고 사실 큰 의미를 지금 둘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논평에서 미국 본토가 생사 존망의 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현실은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 구호단체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영양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에 230만여 개의 영양사를 제공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가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최근 영양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캐런 쿡 언론 담당관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12일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쌀 28만 5천 개를 배편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각각 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쌀 28만 3천 개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쿡 담당관에 따르면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영양쌀은 총 86만 개에 달합니다. 영양쌀은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3가지 영양소가 첨가돼 있으며 죽 형태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쿡 담당관은 영양쌀이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지원하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는 지난 2015년 5월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의 요청에 따라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을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북한에 영양쌀 85만 3천여 명분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영양쌀은 총 230만여 끼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많은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북한이 이를 내수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수입 제한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내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출용 석탄을 국내 시장에 공급할 경우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합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국내에 흘러들어가는 석탄이 북한의 이른바 자력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do think that if coal is being pretty well constrained from an export market, then the redistribution of coal to domestic uses and domestic production processes might...
대외 판로가 막힌 석탄이 국내로 재분배되면 물가를 낮추고 산업활동을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경상대학의 정은희 교수는 내수용으로 공급된 석탄과 관련한 북한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출이 너무 증대해서 무연탄 가격이 폭등해서 북한 주민들이 비싸게 무연탄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은희 교수는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비싸게 구입해야 했던 무연탄이 요즘 싼 가격에 장마당에 나온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윤재영 박사는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 화력발전소로의 연료 공급이 늘어나 북한 전력 사정 개선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의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무연탄이나 유연탄이 늘어났다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량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기의 수급 사정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석탄 공급 증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순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 석탄 운송 체제가 매우 부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쎄, 뭐 화력발전소에도 갖다 쓸 것이고 주민들에게 또 다시 그 배급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그 수송수단, 철도나 이 화물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주긴 힘들고 상당히 재고량이 쌓인다고 봐야죠.
판로가 막힌 석탄을 국내에서 재분배, 산업활동에 쓰려고 해도 운송체제가 부실해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산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석탄 공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석탄기 처음 운송을 어떻게 해서 갈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수출연 석탄을 공급하는 탄광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기계설비나 자금 등을 투자받아 이를 활용해 생산활동을 이어갔지만 북한과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줄어 석탄을 내수로 전환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져 석탄 생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도 석탄을 내수용으로 돌려도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연탄이 이렇게 탄광에서 생산될 때부터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중국에 수출할 경우는 그 돈이 피드백돼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식량이나 이런 게 나갔지만 이제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한의 뭐 국영기업체로 그 석탄이 설사 간다고 해도 거기서 탄광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어서 마지막은 이제 과거처럼 스탑되는 탄광 생산량이 스탑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출이 막힌 석탄이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되거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이나 시장 수요의 한계 등으로 수출 광업에 내수로의 전환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대북제재 2305와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집권 엘리트 계층은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도 보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집권 엘리트 계층이 서방 세계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위협 정보 관련 민간업체인 레코디드 퓨처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에서는 집권 계층의 일원이나 정권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서버 세 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방 세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과 웹사이트 검색, 미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검색에 이용했습니다. 4월 1일을 예로 들면 이들은 중국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했고 이메일을 읽었으며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을 검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의 검색 사이트인 구글과 중국의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미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와 아마존 순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과 음악 실시간 감상 사이트는 중국의 유쿠와 미국 애플사의 아이튠스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이용자가 많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 수나 각 서비스의 이용자 수 등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자료 분석 대상 기간 중에 북한에서 악성 사이버 활동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그 같은 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부 특수층이나 권력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인터넷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한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태풍 노루가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일본 큐슈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태풍이 가져다줄 순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어제 진해에서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라산 백록담 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폭염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이 지금 제주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전국에서 지금 최고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바닥을 완전하게 드러낸 사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예.
제주도가 얼마나 더운지 지금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
기상청이 지난 7월의 평균 기온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29.9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군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건강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온 현상이 생기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지금 전국의 폭염특보 속에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쪽 지역에 집중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경기도 연천, 북한 지역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은 36.5도, 뭐 37도 가까이 올라갔고요. 서울은 36도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지난 5월 말부터 1일까지 더위로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 900여 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는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지금 태풍 이동 경로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한반도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으로 갈지 한반도 내륙으로 갈지 대한해협을 갈지 갈림길을 두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그 가능성이 대한해협 쪽으로 해서 일본 열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뭐 비켜가더라도 제주도와 부산, 울산, 전라남도, 도서 지역 태풍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선제적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태풍 이름이 노루인데 이 이름이 한국이 제출한 이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동물 이름인데 왜 태풍에 붙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국 언론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태풍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회원국의 고유의 언어로 이름을 10개씩 제안을 받았는데 북한도 이곳의 그 태풍위원회 소속 회원국입니다.
네.
그중에 하나인 한국이 태풍 피해가 좀 크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한국의 동식물 이름을 10개를 제출했는데요.
네.
그 바람과는 달리 이 한국이 제출한 노루라는 이름의 태풍이 강한 힘을 싣고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좀 적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더위도 좀 식혀주면서 해수도 좀 뒤섞어서 바다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태풍 노루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한국 제주도 남쪽 바다 태풍 노루로 인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수출한 세계 다섯 번째 나라가 됐군요.
네. 한국이 어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에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세척을 수주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식이 어제 경남 거제 오포조선소에서 열린 겁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첫 잠수함 수출, 한국은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잠수함을 만드는 게 이 조선 기술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고요?
네네. 뭐 지금은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중국의 그 수주 규모 1위를 내줬다가 돌려받기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잠수함 기술 부분에서는 아직 중국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의 이름을 올린 건데요.
네.
건조,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1988년에 한국이 독일로부터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쭉 진행했는데요. 30년 만에 잠수함 수출을 이뤄낸 쾌거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수함이 군사 장비입니다만 이 잠수함 수출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잠수함 세척을 수주하는데 돈이 11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잠수함 수출한 것, 중형 자동차 7만 3천여 대를 한꺼번에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인도네시아의 그 잠수함을 수출하는 인도식에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했고요.
네.
예, 건조한 한국의 대우조선 사장이 참석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인근 진해에서 휴가 중인데 이 해군 기지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양국의 국방 협력 분야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당부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군요.
네, 80% 중반의 아주 높은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던 문 대통령입니다. 예, 국정운영 지지도 최근에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요. 70%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0%로 반등했는데 오늘 발표된 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로는 70.3%, 지금까지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3.7%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취임 초기에 이야기됐던 이른바 허니문 기간, 이게 좀 지난 그런 영향일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뭐 정책, 여러 가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으로 살짝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한국 언론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그 잔여 사드에 대한 임시 추가 배치 결정이 나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커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의 국가안보 상황에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난 것이 적합한가 이런 문제에 대한 또 부정적인 반응도 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는 한국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파트값, 전세값 지금 완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7월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는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은 이들 시험 발사와 무기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그런 주장과는 반대되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세계를 위협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국민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추구와 발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각국이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공개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주요 경제 지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이처럼 위협이 커지는데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중국의 그들만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릴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에 제기하는 위협은 이제 누구에게나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본토의 안전과 동아시아 지역 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이틀 뒤 알래스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태평양 상의 미 공군기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연습이 성공적이었으며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지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들에 대한 다짐을 저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